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토요일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이 어제 주 러시아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현지 직원 약 200여 명을 해고했습니다. 이날 조치는 러시아 정부가 미국 대사관의 현지인 채용을 금지한다며 다음 달 1일까지 시한을 준 데 따른 것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번 조치는 미국이 피하고 싶었던 상황이라며 러시아 내 미국의 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비록 러시아 정부가 미국의 운영을 강제로 감축한 것은 유감이지만 미국은 러시아와의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며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나타내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양국 관계는 더욱 경색될 전망입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어제 아프가니스탄의 무장반군 탈레반이 정부관리들과 치안유지군, 일부 경우에는 그들의 친척들을 구금하고 처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탈레반의 이러한 보복은 아프간 정부를 위해 일하거나 미국이나 북대서양 조약기구군을 지원한 이들에게 해를 가하지 않겠다는 그들의 약속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탈레반은 계속 아프가니스탄에서 영토를 확장하고 있으며 정부군은 고전하고 있습니다. 탈레반 반군은 보복 살인 행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탈레반이 최근 남부 칸다하르주의 인기 코미디언 나자르 모함마드를 처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아프간 경찰에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에티오피아 북부 티그라이 지역에서 내년에 아동 10만여 명이 영양실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밝혔습니다. 이것은 연평균보다 10배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 티그라이를 방문하고 돌아온 마르시의 메리카도 유니세프 대변인은 식량, 식수, 보건, 영양과 위생체계에 광범위하고도 조직적인 손상이 일어나 위기가 악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메르카도 대변인은 이 재앙적 위기를 돌이키기 위해 인도주의 지원 규모가 대폭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카도 대변인은 어린이와 여성을 긴급히 지원하기 위해 티그라이 지역에 유엔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에티오피아 정부군과 티그라이 지역의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 간 내전이 시작됐습니다.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에 반대하는 소규모 시위가 오늘 만달라이에서 열렸습니다. 미얀마 대학생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빨간색과 초록색 깃발을 흔들며 군부와의 어떠한 협상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2월 1일 아웅산 수치 국가고문이 이끄는 정부를 전복했습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오늘 군부의 시위대 폭력 진압과 반대파 체포와 고문, 살인은 국제인도주의 협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는 성명에서 미얀마 군부의 주민들에 대한 공격은 인류에 대한 범죄이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 인권단체 정치범 지원협회는 쿠데타 발발 이후 지금까지 최소한 6,990명이 체포됐으며 군부가 939명을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일본 도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1일 확진자가 오늘 처음으로 4,000명을 넘었습니다. 오늘 도쿄도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58명 발생했다고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보다 260% 많은 수준이며 코로나가 발생한 이래 도쿄의 하루 확진자로는 최다 기록입니다. 도쿄올림픽 패럴림픽 조직위원회는 오늘 선수와 관계자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이들이 21명 늘어 총 241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어제 화상 브리핑에서 지난 4주 동안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8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VOA 세계 뉴스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지구촌 인구가 몇 명쯤 될까요? 네, 현재 약 77억 명쯤 됩니다. 미국은 2019년을 기준으로 3억 2천만 명이 좀 넘습니다. 그런데요, 뉴스 보도를 통해서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지난해 3월부터 지구촌을 덮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에서만 61만 1천여 명이 목숨을 잃었죠. 1년 반도 안 되는 기간에 말이죠. 이 전염병이 대유행하면은요, 한 나라의 살림은 물론이고 개인의 삶도 막대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 절감하고 계실 텐데요. 경제적, 신체적, 심리적 위축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생겼습니다. 이런 불안은 또 국가적인 문제로 이어지네요. 미국의 올해 인구 증가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생아 출산율이 기록적으로 낮은 상황을 미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 인구 고령화라는 문제를 안고 있던 지구촌이, 그리고 미국이 출산율까지 떨어지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신문은요, 10년 넘게 이어진 저출산 기조에 이 코로나 대유행이 겹치면서 미국의 인구 증가율이 제로, 0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었습니다. 인구 증가는 노동시장 규모와 국가 재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인데, 지난해 7월까지 1년간 미국의 인구가 0.35% 증가했으며, 이는 미국이 인구 통계를 시작한 1930년대 이후 최저치라는 겁니다. 특히 지난해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25개 주에서 사망자 수가 출생 인구 수를 넘어섰습니다. 미국의 신생아 출생률이 2007년 금융위기 이후에 하향 곡선이 우세한 상황에서 팬데믹 기간에 더 줄었는데요. 경제적인 불확신, 또 전염병에 대한 염려가 여성에게 임신과 출산을 꺼리게 만들었고, 올해 신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전문가들은 이민 인구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민자들로부터 노동 인구를 확보하자는 대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의 인구 증가분에서 이민자가 차지하는 수가 3분의 1에서 많게는 절반을 차지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미국의 밀레니얼 세대, 그러니까 20대에서 30대 젊은 층에도 기대를 걸고 있는데요. 경제가 살아나면 이들이 다시 자녀를 갖고 싶어 하지 않겠냐 하는 관측도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에서 독자들이 읽은 기사들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또 미국의 각 분야 전문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VOA 이야기 미국사,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까지 준비해놨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코로나와 우정. 미국인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친구가 없어지는 위기를 겪고 있다고 인터넷 매체 인사이더가 아메리칸 라이프 서베이 센터가 실시한 18세 이상의 성인 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대유행 기간 상당수 미국인들은 이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전체 응답자 13%만이 10명 이상의 친한 친구가 있다고 답했는데요. 30년 전 갤럽의 조사에서는 1,226명의 응답자 중에 75%가 가장 친한 친구가 있다고 답을 했는데, 이 수치는 올해 59%로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여론조사 대상자 2019명 중에 거의 50% 가까이가 지난 12개월 동안 최소한 몇 명의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했는데요. 10명 중 1명은 대부분 친구들과 연락이 끊겼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정치적 견해 차이가 우정이 끊기는 주요한 이유로 꼽혔습니다. 응답자 중 20%의 민주당 지지자와 10%의 공화당 지지자가 정치적으로 의견이 맞지 않아 절교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 밖에 친구가 멀어지는 세 가지 이유로 결혼이 늦어지고 친구들과 지리적으로 멀어져 자기 고립과 외로움이 생겼다. 또 둘째, 부모들의 경우에는 자녀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셋째, 일에 몰두하거나 출장 가는 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조사 대상의 절반가량은 지난해 동안 적어도 한 명의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다고 답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우주비행사. 세계 최고 부자인 미국 온라인 상점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그리고 영국의 버진 갤럭틱의 리처드 브랜슨 회장이 연이어 지구의 대기권을 뚫고 우주여행을 하고 돌아와 화제가 됐었죠. 두 사람 모두 자신이 만든 우주 탐사 기업을 통해 직접 우주 비행선을 만들었고 인류의 항공 우주 역사에 민간인 우주여행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는데요. 그러나 두 사람은 기대했던 것과 달리 미 연방항공청 FAA가 부여하는 우주비행사 공식 자격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CNN 등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이유는 FAA가 우주비행사가 되는 자격 요건을 최근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FAA가 20일 상업용 우주비행사 인정 조건으로 우주비행 중 공공안전을 위한 필수 활동을 했거나 인류 우주비행 안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새로운 조항을 만든 겁니다. 이전에는 훈련을 받고 고도 80.5km 이상 비행에 성공하면 상업 우주비행사로 인정을 받았는데 말이죠. 브랜슨 회장은 7월 11일 85km, 제프 베이조스는 20일 100km를 날아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데 공교롭게도 20일 새로운 규정이 발표된 겁니다. 이에 대해 뉴욕포스트는 새로운 규정은 베이조스와 브랜슨 같은 억만장자 우주 카우보이 계층의 출연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는데요. FAA는 23일 현재 고려 중인 우주비행사 후보는 없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또 민간 우주여행에 참여한 개인에게는 공식 우주비행사가 아닌 명예 우주비행사 호칭을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B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에게 관심을 받은 뉴스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보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이번 주도 안소영 기자와 함께 할 텐데요. 자, 독자분들께서 또 이번 주에는 어떤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까요?
네,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연락통신선을 복원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와 관련된 전문가 분석, 또 미국 언론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보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지 시간 화요일 오전에 북한이 다시 통신선을 개통한 거죠.
한국 청와대는 남북한이 27일 오전 10시부터 그동안 단절했던 남북 간 통신 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긴급 브리핑에서 이 같은 결정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친서 소통을 통해서 이뤄졌다고 발표했습니다. 남북한은 이에 따라 이날 오전 10시와 오후 4시에 서해지구 군 통신선으로 또 오전 11시에는 남북연락사무소 간 통화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남북연락사무소와 동서해군 통신선을 통해서 오전과 오후 하루 두 차례 통화를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자, 시간을 거슬러서요. 지난해 6월 9일이었죠. 일부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를 해서 북한이 이에 대한 반발로 판문점 채널을 비롯한 남북 간 모든 통신 연락선을 일방적으로 끊었는데요. 이 복원 조치가 지금 413일 만에 일이라고요.
네, 박수현 수석은 남북 간 통신 연락선 복원이 앞으로 남북 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도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통신 연락선 복원이 남북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여 남북 간 사전 조율에 따른 공동 발표임을 시사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남북정상이 지난 4월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3주년을 계기로 친서를 교환한 이후에 최근까지 여러 차례 친서를 주고받았고 또 이를 통해서 오랜 기간 단절된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선 조속 한 관계 복원과 신뢰 회복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또 두 정상은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남북한 모두 오래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서 하루속히 이를 극복해 나가고자 위로와 걱정을 나눴고 각기 남과 북의 동포들에게 위로 또 안부 인사를 전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정상 간 소통 내용으로 미뤄 향후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가능성도 커졌다는 관측인데요. 이종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남북 간 소통이 다시는 중단되지 않고 또 복원된 통신 연락선을 통해서 남북 간 다양한 현안을 논의하고 합의 사항들을 실천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은 양국 대화와 관련해서 어떤 분석을 내놓고 있을까요?
먼저 미국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27일 남북한이 동시에 통신 연락선 복원을 발표한 것은 중요한 진전이고 또 북한의 성명도 꽤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남북 양측이 정기적인 연락을 복원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일이 남북관계나 또 미국 비핵화 대화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네.
프랭컴 미 평화연구 소 선임연구원도 BOA에 남북 통신 연락 복원이 미북 비핵화 협상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 출신 수킴 랜드 연구소 연구원도 이번 사안을 미북 대화 재개에 대한 김정은의 청신호로 읽기보다는 단발성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어떻게 봤나요?
통신 연락선을 복원한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한국의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과 또 경제협력 가능성을 꼽았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은 한국으로부터 눈에 보이는 혜택을 받을 가능성을 두고 한국을 탐색하기 시작한다는 점을 우리는 지난 3년간의 경험을 통해 안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현실적인 다음 단계는 남북 간 경제협력, 인도주의 지원 재개인데 그 이상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는 예견하는 게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네.
스나이더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코로나 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전적으로 타당하다면서 남북 간 이 부분에 대해 사전에 조율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통신 연락선 복원 발표 시점 또 내용을 보면요. 남북한이 이미 다음 단계에 대한 구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북한이 앞으로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프랭컴 미 평화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 시점에 통신 연락선을 복원한 북한의 의도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북 대화 가능성 주장도 나오고 있던데요.
네, 일단 엇갈린 전망이 나옵니다. 박수현 한국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8일 한국의 MBC 라디오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해 남북 간 통신 연락선 복원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가장 낮은 단계의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이제 출발선에 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수석은 통신선 복원만으로는 충분한 대화, 협상의 수단이 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이제 남북 간 각급 실무협의 접촉을 해나가게 될 텐데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을 구상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도 연락채널 복원의 다음 과제로 대화 복원을 꼽으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대면 회담이 힘든 현실을 고려해서 북한 측의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문제 논의를 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박 수석은 이런 소통 채널 강화를 바탕으로 방역 협조나 남북 연락사무소 복원 등의 구체적 의제를 차차 협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통신선 복원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두 정상이 지난 4월 이후 여러 차례 교환한 친서를 통해 합의한 결과물이고 두 정상이 단절된 남북관계의 조속한 회복에 공감했다는 공식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아무래도 이 통신선이 복원된 거니까 북한의 소통 의지의 보원이라고도 봐야겠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6월 일방적으로 차단했던 통신선을 복원한 것은 한국과 소통하겠다는 의사표현으로 봐야 한다면서 대화에 적극적인 한국 정부의 기대에 곧바로 화답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남북 간 공유할 수 있는 의제들부터 대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한국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황일도 교수는 일부 지원을 애써 무시했던 북한이 식량난 가중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중국에만 의존하는 게 북한으로서는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의 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정상회담 가능성도 나오고 있네요.
일각에선 정상 간 친서소통이 이어져 온 정황에 비춰 문재인 대통령과 또 김정은 위원장의 네 번째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때문에 화상으로라도 정상회담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조한범 박사는 이와 관련해서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지만 미북 간 신뢰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서 반전 카드로 남북 정상회담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북한의 통신선 복원 관련 내용 정리해봤고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의 최대 항구인 남포에서 최근 몇 가지 흥미로운 움직임이 관측됐다는 소식입니다. 유조선이 접안할 수 있는 새 부두가 건설되는 모습과 대형 화물선이 포대를 하역 혹은 선적하는 장면이 포착됐다는 내용입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 장면을 포착하는 건가요?
지난달 12일 맥사 테크놀로지가 촬영하고 또 최근 구글 어스에 공개된 남포 일대 위성 사진에 기존 세 개의 부두에 더해 서쪽에 추가로 한 개가 건설 중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새 부두는 기존 세 개의 부두와 마찬가지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길게 뻗은 형태를 하고 있고요.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듯해 보이는 부두 위에는 여러 자재들이 놓여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어진 길이는 약 313m로 기존 부두 세 개의 길이 260m, 360m. 부두 비슷합니다. 이들 부두에는 유류를 옮길 수 있는 파이프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두가 맞닿은 육지에는 15개의 대형 유류 탱크가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에 더해 최소 5개의 새로운 유류 탱크 부지가 조성돼 현재 공사가 한창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부두가 재기능을 하게 되고 또 추가 유류 탱크까지 완공되면 이 지역에서 하역할 수 있는 유류의 양과 저장 역량도 기존보다 더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느 정도 늘어나게 됩니까?
지난해 미국의 노틸러스 연구소는 위성사진 분석과 미국 중앙정보국이 과거 북한의 지하 또 지상 유류시설에 관해 발간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북한이 최대 150만 톤의 정제유 등 유류를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북한의 유류 저장 역량은 150만 톤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남포에서 포착된 유류 관련 시설 확충 작업과 관련해서 국제사회 제재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경험한 북한이 유류 비축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5를 통해서 북한이 반입할 수 있는 휘발유 등 정제유 양을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공해상에서 불법 환적을 하는 방식으로 상한선을 웃도는 유류를 반입해왔다는 게 유엔 안보리의 지적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이 보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어떤 소식인가요?
중국의 탈북민 등 적어도 1,170명의 북한 주민들이 구금돼 있고 강제 북송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국제인권단체가 밝혔다는 소식입니다. 일각에선 중국 내 현실과 거리가 있다면서 구금시설 내 북한 주민들의 규모 또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관해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네, 성명 내용 자세히 좀 알아보죠.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23일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중국 내 소식통들이 제공한 정보를 취합한 결과 중국 정부가 현재 탈북민 등 최소한 북한 주민 1,170명을 구금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행위로 기소돼 지린성 창춘의 수감시설에 복역 중인 북한 남성 450명을 포함해서 툼원의 탈북민 325명, 창바이 47명, 린장 104명, 단둥 189명, 선양의 64명 등이 수감돼 있다. 겁니다.
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국제난민협약과 의정서 당사국으로서 난민 권리가 있는 탈북민을 북송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들에게 망명을 제공하거나 한국 등 안전한 제3국으로 갈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성명은 중국 당국이 코로나 여파와 북한의 국경 봉쇄 등으로 장기간 중단했던 탈북민 강제 북송을 최근 재개했다는 소식에 이어서 나온 겁니다. 하지만 이 단체가 밝힌 구금시설 내 북한 주민들의 규모 또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에 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자, 지난 5월에요. 미국하고 또 한국, 뭐 전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 또 활동가들이 문재인 한국 대통령한테 관련 서한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미국과 한국 등 전 세계 70개 이상의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솔트 의장은 23일 VOA에 전직 미국 관리 23명과 북한자유연합이 지난 5월 문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서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지만 아무 진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행을 기도하다 체포된 대부분의 탈북민은 범죄자가 아니라 난민으로 큰 위험에 처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이들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솔트 의장은 북한자유연합과 연대한 단체 위원들이 한 한국 정부의 무관심에 매우 분노한 상황이라면서 오는 29일 원래 총회를 열어서 올해 탈북 난민 구출의 날에 전 세계 중국 대사관이 아닌 한국 대사관과 영사관 앞에서 한국 정부의 행동을 촉구하는 시위를 개최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의 한국계 영킴 하원 의원도 지난 9일 한국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을 만나 중국에서 강제 북송에 직면한 탈북 가족의 한국행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북한이 40개에서 50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의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미국의 핵과학자가 추정했습니다. 또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만 실제 공격 상황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어떤 과학자의 분석인가요?
한스 크리스텐슨 미국 과학자연맹 핵정보 프로젝트 국장은 북한이 40개에서 50개 핵무기를 만드는데 충분한 양의 핵 분열 물질을 생산할 수 있다고 신중하게 추정한다고 밝혔는데요. 크리스텐슨 국장은 핵과학자 회보 7월에 실린 북한 핵무기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북한이 가운데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탑재할 수 있는 10개에서 20개의 핵탄두를 조립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텐슨 국장은 또 북한이 고도의 2단계 수소폭탄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 수는 매우 적을 것이라면서 전체적인 추정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추정치는 북한이 폭발열 10킬로톤에서 20킬로톤 사이에 1단계 핵 분열탄을 만들 경우를 상정한 겁니다.
네, 독자의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미국 내 여성 언론인들과의 대담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보건기술 전문 기자 에딘 브로드윈 기자를 오종수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미국 정부가 최근 코로나 백신의 지식재산권 유예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기업들이 가진 백신 개발 기술을 개방해 세계적인 코로나 사태 종식을 앞당기자는 목적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중점 보도해온 언론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에린 브로드윈 보건기술 전문기자를 초대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실까요?
Sure. I'm Erin Broadwin. I'm a health check reporter with STAT. And I've been working and reporting for...
네, 저는 에린 브로드윈입니다. 보건기술 전문기자고요. 생명과학 전문 매체인 STAT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2년 정도 됐어요. 전에는 비즈니스 인사이더 같은 주요 매체에서 일했습니다. 뉴욕에 있는 크레이그 뉴마크 언론대학원에서 보건과 과학 보도를 전공했고요. 전체적인 기자 경력은 10여 년 정도입니다.
보건과 기술은 언뜻 보기에 관련성이 없을 것 같은데 이 두 단어를 연결한 보건 기술이라는 개념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Kind of the world around us, especially the world of health tech. Are a couple stories. So there's one.
두 가지가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인류를 질병에서 구제하고 더 오래 살게 하는 보건, 그걸 향상하는 수단이 기술이니까요. 최근에는 특히 보건과 기술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백신을 개발하고 치료약을 만드는 것도 생명과학, 즉 기술의 영역이잖아요.
생명과학이나 기술 분야에 익숙하지 않은 청취자분들을 위해 최근 보도한 것 중에 중요한 몇 가지 소개해 주시죠.
That's a great question. So there's several ways of interpreting the word important, but to me, I think the stories that I feel like I put in the most effort on and I feel like have the most potential to impact.
아, 그거 좋은 질문이네요. 중요하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뽑을 수 있는 기사가 달라집니다. 기자로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 그리고 대중의 영향력이 컸던 것, 이렇게 두 가지가 제가 중요한 기사를 꼽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따르면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얼마 전 한 신생 기업이 사람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획기적인 기구를 개발했다고 해서 큰 화제를 모은 적이 있어요. 그 기구를 사용하면 어려운 질병도 집에서 손쉽게 알아낼 수 있고 처치 과정도 안내해 준다고 홍보를 했죠. 보험 처리도 된다고 했고요. 그런데 제가 장기간 탐사 취재를 한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차례 기사를 썼고 결국 모든 게 사기로 판명났습니다.
사기 행위를 밝혀내는 취재가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하신 건가요?
I think it must have been about 30 former employees of the company for the reporting on that story. And then
그 회사에 몸담았다가 떠난 전직 관계자들을 한 30명 정도 인터뷰했어요. 물어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기업 측이 홍보하는 내용을 실제로 구현할 원천 기술을 확보했는지 일일이 질문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확실한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만에 진실을 실토하는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이 문제를 꼭 세상에 알려야겠다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다 보니까 결실을 보게 되더라고요. 보도 이후 연방수사국 FBI 요원들이 해당 기업 본사를 급습했습니다.
만일 브로드윈 기자가 태어나기 전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하나 취재할 수 있다면 어떤 걸 하고 싶은가요?
Ooh, a time before. Okay, so actually I particularly it would have been interesting to cover the 1918 pandemic.
1918년 팬데믹 시점으로 가서 현장 취재해 보고 싶습니다. 당시 스페인 독감이 발병해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이 희생됐잖아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인종적, 지역적 불평등이 심화하는 현상에 저는 주목하고 있어요. 대응과 처치가 잘 안 되는 집단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집단이 있잖아요. 1918년 당시에는 지금과 어떤 게 같았고 어떤 게 달랐는지 짚어보면 코로나 팬데믹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언론인으로서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는 국제적 노력을 위해 백신 지식재산권 유예를 지지한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보건기술 전문 기자로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Yeah, I mean, the United States has had this privileged position as being such a major power to essentially determine.
일단 미국 정부가 옳은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추적 보도해온 사안인데요. 논란이 많았습니다. 개발사들이 애써 만들어 놓은 것을 쉽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의를 위해 미국이 지도국가로서 판단한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식재산권 유예가 실현되기까지 과정이 쉽지 않을 거예요. 우선 세계무역기구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과정에 영국과 유럽연합 등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국 제약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남는데 특허를 개방한다고 해서 당장 똑같은 백신을 만들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식재산권 보호 범위에 들어가지 않은 기술들을 백신 개발에 썼는데 다른 업체들이 알아내기 어려운 내용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WTO 논의 과정에서 기술 공개 범위를 함께 다뤄야 하는데요. 공방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백신 특허를 섣불리 풀면 중국 업체들이 이득을 취할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 행위를 여러 차례 지적한 바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I'm not sure about that. Yeah, I think China is a big contender on the world stage. I'm not going to claim to be any sort of international political expert.
그 문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중국이 기술 분야 전반에서 중요한 경쟁자로 떠오른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부정행위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것도 분명하고요. 그런데 중국과의 관계를 다루는 것은 정치, 외교 전문 기자의 영역이라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다만 기술 분야 전반의 경쟁에 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흔히 STEM이라고 부르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밝혔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면 첨단 기술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미국의 위치가 미래에도 쉽게 흔들리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1918년 팬데믹을 취재해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그때 일어난 일은 스페인 독감이라고 부르는데 이번 팬데믹은 특정 국가 이름을 붙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요?
There are several. However, I mean, especially, you know, given everything going on right now, I'm
1918년 팬데믹은 근원지가 스페인으로 특정된 게 아니었어요. 언론 자유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당시 1차 세계대전 무렵이라 유럽의 주요 국가들이 관련 보도를 엄격히 통제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에서는 상대적으로 보도가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스페인에서 관련 소식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스페인 독감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어떤 감염병이 발발했을 때 그 근원의 지역명을 갖다 붙이는 것은 해당 지역과 주민들에 대한 차별과 또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학계에서는 옳지 않다고 판단한 지 오래됐습니다.
보건기술 전문기자로서 이렇게 독자적인 영역을 개척해오는 동안 여성이라서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은 없었나요?
So I think this is a really important question. Is going to remain really, really important for the probably decades, maybe even centuries to come. A lot of women who become science journalists actually previously wanted to be scientists or doctors, and were essentially told by
정말 중요한 질문 해주셨습니다. 보건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나 과학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기자 중에 여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그들이 원래는 의사가 되고 싶었거나 과학자가 되길 원하다가 꿈을 이루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의료와 과학 현장에서 남성 지배적인 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 언저리로 밀려난 것이라고 할까요? 해당 분야에 뛰어들려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제 동료 여성 언론인 가운데서도 많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V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 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Equality for fairness for, you know, holding the powers that be accountable and all that.
언론 자유는 모든 종류의 평등으로 향하는 기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사람이고 백인과 유색인종이 같은 인격체라는 점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출신 배경이나 소속 정당, 가문의 이력 또는 종교에 따라 차별받는 일이 옳지 않다고 언론이 두려움 없이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사회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언론 자유와 모든 평등을 동시에 성취하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 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에린 브로드윈 보건기술 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비유의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1920년대 미국 16번째 시간입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제44부 1920년대 미국
워런 하딩 대통령과 켈빈 콜리지 대통령 시대는 놀라운 경제 성장의 시기였습니다. 1920년대에는 미국의 기업들 역시 크게 성장했고 예전에 없던 새로운 직종과 일자리가 생겨났습니다.
경제가 탄탄해지면서 미국인들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에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1920년대는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 특히 젊은이들의 마음에 자유와 독립에 대한 생각과 느낌, 열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시기 세계대전을 치른 젊은 군인들이 새로운 사상과 신념을 가지고 유럽에서 돌아왔죠. 다른 세상을 경험한 젊은 군인들은 이미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고 생각과 마음도 미국에서만 살던 때와는 달랐습니다. 그런 만큼 이들이 고향에 돌아왔을 때 넓은 세상을 경험한 젊은이들은 가족이나 마을에서 지켜온 오랜 전통을 그냥 묵묵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조용히 따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세대는 예전처럼 쉽게 전통을 따르는 대신 새로운 삶의 방식을 시도하고 변화된 삶을 원했습니다. 다른 세상을 경험한 미국의 젊은이들이 기존 관념을 깨고 전통에 도전하기 시작한 거죠.
1920년대 미국의 젊은이들은 남성, 여성 따질 것 없이 모두 다 부모와 조부모 시대의 전통에 도전했습니다. 일부 젊은 여성은 과감하게 새로운 종류의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여성들은 몸매가 드러나는 짧은 옷을 입고 공개된 장소에서 술과 담배를 자유롭게 즐겼습니다.
젊은이들이 전통을 거부하고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젊은 여성들에게 변화가 많은데요. 우선 옷차림을 보면 어머니와 할머니 세대가 입던 긴 드레스는 몸매를 드러내지 않고 감춘다면서 젊은 여성들이 입으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리가 훤히 드러나는 얇은 드레스를 입죠. 우리 세대 눈에는 과연 저게 옷인가 싶지만 젊은 여성들에겐 짧은 머리, 짧은 치마가 그들이 누리는 멋과 자유의 상징입니다. 요즘은 젊은 여성들이 공개된 장소에서 담배 피우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젊은 여성 가운데 많은 수가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고 미국의 담배 생산량은 1918년과 1928년 사이 10년 동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요즘 젊은 여성들은 술에 대한 고정관념도 깼습니다. 여성들이 처음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는데요. 여성들도 남성들처럼 밖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또 재즈 같은 인기 있는 새로운 종류의 음악을 들으면서 달라진 새로운 삶의 방식을 즐기고 있습니다.
1920년대 젊은 세대는 사교춤을 좋아했습니다. 사교춤 가운데 폭스트롯과 찰스턴이 인기를 끌었고 이외에 다른 새로운 춤도 즐겼습니다. 젊은이들은 춤을 출 때 서로 멀리 떨어져서 추지 않고 서로 가까이 붙잡거나 꼭 끌어안고 춤을 췄습니다. 젊은 세대의 이런 모습은 일부 미국인들에게 사회적 가치의 혁명과도 같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부모나 조부모 세대 때는 사적인 영역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던 주제들을 공개적으로 다루며 토론했습니다.
미혼모와 동성애를 다룬 인기 있는 책과 공연이 등장하고 영화 산업의 성장으로 미혼 남녀가 밤새 파티를 벌이는 영화도 만들어졌습니다. 젊은이들은 심리학자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또 새로운 사상가들이 형성한 성에 대한 새로운 개념에 관해서 토론도 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중요한 힘은 바로 미국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들의 독립성이 커지면서 미국 사회의 변화를 주도했습니다. 미국 여성들은 흑인들과 마찬가지로 투표권이 없었고 선거로 국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1920년 미국은 여성에게 투표권을 부여한 수정헌법 제19조를 통과시켰습니다.
남성들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싸우는 동안 많은 여성이 직업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젊은 군인들이 미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여성들은 일을 계속했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기계들이 집안일을 대신하면서 가사 노동 시간이 줄었습니다. 집집마다 가전제품이 보급됐고요. 사람들은 집에서 옷을 세탁하거나 음식 준비를 하거나 다른 일들을 하느라 오랜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교육은 1920년대 미국의 사회적 변화를 이끈 또 다른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점점 더 좋은 교육을 받고 있었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 수가 1920년에서 1930년 사이에 두 배로 증가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유용한 직업을 갖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수업을 개설했습니다.
1920년대에는 대학 진학률도 크게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여러 대학은 교사 양성 과정이나 공학과 경영학 같은 유용한 과목을 더 많이 개설했습니다.
미국에서 사회 변화를 이끈 중요한 발명품 두 가지는 자동차와 라디오였습니다. 미국인들은 자동차를 타고 쉽게 새로운 장소로 이동하며 여행의 자유를 누렸고 각 가정에서도 라디오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하고 새로운 생각과 경험을 나눴습니다.
미국 사회를 변화시킨 가장 큰 힘은 1920년대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입니다. 1920년대 미국은 번영의 시대를 누렸습니다. 사업 분야 대부분이 발달하고 크게 성장했으며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물질적 여유를 즐겼습니다. 이 시기 미국인들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품목인 음식과 집, 생필품을 구입하고도 돈이 남아 여유 자금이 있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시고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시겠습니다. 미 동남부 엘라베마에 거주하는 테레사 김 씨 일곱 번째 사연, 관리자 들어보시죠. 지난해 6월 미 동남부 엘라베마주 오펠리카 시장은 지역경제신문 에이리어 디벨로먼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웨스트 프라이저와 한화가 지역사회에서 일하고 있는 약속에 기뻐합니다. 추가 투자와 추가 일자리 창출을 보장하는 성공은 두 회사 모두 뛰어난 리더와 직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협력자라고 부릅니다. 오펠리카에 투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화 첨단 소재는 지난해 미국 엘라베마 공장에 320만 달러를 투자해 자동차 경량화 부품 시장을 선점한다고 밝히며 향후 128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2005년 150명 직원으로 시작한 이후 꾸준히 규모를 키워오고 있는데요. 테레사 김 씨가 입사했던 당시 그 확장세는 이미 가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오버타임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시간당 원 11불인데 돈은 억수로 많이 벌었어요. 한 달에 그냥 4, 5천 정도.
오버타임을 네. 하면 몇 시간 정도 더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평균 12시간은 평균이고 그냥 17시간. 어떤 날은 막 날밤 새고 한 날도 있고 24시간 일할 때도 있고 그랬어요.
24시간?
네, 24시간. 어떨 때는 막 불량 같은 게 터지면 그거를 막으려고 막 사람 집에 안 가고 막 이랬어요. 진짜로.
지역신문은 2013년 900만 달러, 지난해까지 포함해 총 8천만 달러를 투자해왔다고 보도했는데요. 바로 테레사 씨뿐 아니라 이 회사의 모든 직원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작업에 몰두해왔던 배경으로 그 설명이 충분했습니다. 테레사 씨는 자신의 회사에 대해 한국의 대기업 자동차 제조회사 현대와 기아에 직접 부품을 납품하는 1차 밴드라고 소개합니다.
1차 밴드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하고 직접 거래하는 회사. 근데 어떤 회사들은 현대에서 다른 회사를 거쳐서 또 이 회사에서 또 다른 업체에다가 우리 부품 만들어달라는 게 이제 2차 밴드. 이렇게 나가면 그게 1, 2차, 3차 밴드까지 나가는데 우리 회사는 이제 1차 밴드. 다른 데다가 또 우리 회사가 하도 이렇게 많은 거를 막 움직이고 하니까 이제 우리 회사가 미처 안 되는 거는 다른 회사다가 줘버려.
조지아주와 엘라베마를 아우르는 자동차 산업지대는 비교적 일자리가 많아 보이는 탈북민들에게 늘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러나 테레사 씨가 이곳에서 10년 가까이 일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업무 성과였습니다. 검사관 테레사 씨, 역할에 충실했습니다.
1mm를 잡아내는 게 네. 기기가 하는 일이지 사람이 하려면 손으로 다 줄, 자, 재고 막 이래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이제 테이블이 있어요. 딱 자기 그 기본 사이즈 테이블에 손이 딱 있어요. 이제 그니까 파트를 이제 거기다 딱 고정시켜 놓고 핀으로 홀들이 다 있으니까 그 핀으로 딱 고정시켜 놓고 이제 그 라인인데 조금이라도 짧거나 길고 하면 그거는 불량이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하죠. 인스펙터가 4명 정도.
그럼 하루에 몇 개 정도?
한 그거는 종류마다 틀리긴 한데 80개씩. 5개가 한 400개 정도.
네. 하루에 400개를요?
네, 네. 소나타 같은 거는 뭐 하루에 500개, 600개 이렇게 제조하기 때문에 그 스케줄을 맞춰줘야 되거든.
불량품을 검사할 뿐 아니라 불량을 줄이는 데도 노력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차 주인이 이제 딱 차에 앉았을 때 차 천정에 귀퉁이에 조금 짧아가지고 거기가 구멍이 딱 생겨요. 근데 그거 이제 알고 보면 그게 굉장히 불량이죠. 근데 이제 현대에서 이제 보고 이 차가 불량이다. 그런데 이제 불량 하나를 찾게 되면 다른 차도 또 보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야적장에 차 몇만 대 깔려져 있는데 이 차 중에서 불량을 몇천 개 나오게 생겼는데 이거 안 돼. 불량 나오면 완전 돈이 막 깎여나가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가서 제가 약간 탁 쳐보니까 이게 한쪽으로 딱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자리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뉴욕에서 그 차를 그때 그 차도 다 살렸잖아요. 원래는 한 대당 그 분량만 나면 완전 엄청 돈 많이 벌어내죠.
본인 일도 아닌데 생산 라인에 와서 원인을 찾겠다는 테레사 씨를 사람들은 반가워하지 않았지만 진심은 통했다고 말합니다.
싫어하죠. 근데 싫어해도 얘네들은 내 이제 오래 일하다 보면 처음에는 싫어했는데 이제 자꾸 오래 일하다 보면 아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얘네들도 이해를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언어는 통하지 않지만 내 마음을 알더라고 얘네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았다는 테레사 씨의 말에 누구보다 영어 공부에 열중했던 효과를 봤는지 물었는데요. 현장 영어는 달랐다고 답합니다.
처음에는 아예 못했죠. 처음에는 못하고 있다가 이제 얘네들이 하고 같이 계속 일하다가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하는 말을 듣고 이제 기억을 했다가 그거를 이제 내가 한 번씩 써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문장 한 문장씩 알아간 거죠. 어떤 때는 또 모르면 미국 애들한테 문장을 써달라고 니 이제 한 말을 문장에다 써달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또 저녁에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랬죠.
하는 일에 열성적인 테레사 씨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건 다름 아닌 남편. 자동차 생산 라인을 까는 기술자인 남편은 자신은 현장에서 늘 기름때를 묻히며 일하지만 아내의 모습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현장에서 이게 일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내가 여자고 이제 나이 조금 자꾸 돌게 되고 하니까 나보고 한 일 그렇게 현장에서 그렇게 일할 수는 없지 않는가 나보고 엑셀을 배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다가 과제를 주는데 엑셀을 배우고 집안에 이제 돈 나가고 들어가는 거 이제 그런 거를 명세부를 나한테 주면서 이거를 이제 시작하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엑셀을 집안에 돈 얼마 쓰고 하는 거를 엑셀 하고 뭐 토탈 내고 하는 거를 이제 엑셀로 다 하게 됐죠. 이제 그거를 약간 배우고 조금 진짜 기초의 기초를 배웠는데 회사에서 내가 이제 인벤토리를 하게 됐어요. 아침마다 이제 나가서 이제 아침에 어떤 제품이 몇 개고 어떤 제품이 몇 개라는 인벤토리를 하잖아요. 그거는 처음에는 종이장에다 써서 냈어.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서 컴퓨터에다 좀 넣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래도 집에서 했던 게 있으니까 툭툭툭 넣으니까 회사에서 아 이거 하네 하고 이제 아예 이제 이거 인벤토리한테 맡겼어.
남편의 권유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사용법을 익혀 가계부 작성부터 했던 테레사 씨가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된 건데요. 매일 아침 창고에 쌓인 제품과 당일 생산해야 하는 제품의 목록을 만들어 컴퓨터에 기록하고 기록된 목록은 당일 공장의 업무 내용과 일정을 정하는 기본 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벤토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내 잡이 그쪽으로 넘어가게 됐어요. 인벤토리 하는 대로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회사에서 나한테다가 한 개 파트를 맡겨주면서 이제 이거를 해봐라 해가지고 사람을 한 다섯 명 한국 분들 한 다섯 명 붙여가지고 나를 완전 뭐 저 시비리아다가 숟가락 하나 쥐고 던지듯이 저쪽 가서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건물에 가가지고 제가 파트를 그거 맡아서 한 1년 동안 하다가 이제 다시 회사 메인 빌딩으로 오게 돼가지고 지금 트레이너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랑 이제 새로 들어오면 트레이닝도 해주고 이제 아침에는 인벤토리도 해서 회사에다가 이게 보내면 회사에서 굳이 현장으로 나오지 않아도 이제 내가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숫자를 눈앞에서 이제 사무실에서 앉아서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처음에는 그냥 제가 도와준다고 시작했는데 그렇게 마지막에 그게 제 직업. 지금까지도 그거를 아침에 해서 회사에 이메일 띄워서 보내고.
한화의 자동차 부품 검사관에서 시작해 현재 관리자가 되면서 임금도 올랐습니다. 시급 12달러에서 20여 달러까지 올랐는데요. 늘어난 금액보다 더 테레사 씨의 마음을 채운 것은 자신감과 안정감이었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